todo caso.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대로 되어진 것이고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숨 쉬는 것, 말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붙들어 주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 은혜의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살아갈 방향을 말씀해 주시며 예배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네, 지난 두 주간에 저희가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를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갔다는 우리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지나눴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사명은 제사 삼는 것이지만 결국은 제사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고 그리고 의로운 자가 되었으며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자가 된 사람들은 더욱더 나아가서 행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있는 죄를 허물어주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있는 그 담을 허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허물을 게 많았죠. 어떤 것을 허물었냐면 사회적인 장벽도 허물어야 되고 정치적인 것도 허물어야 되고 인종적인 것도 허물어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허물어야 되고 네, 남과 영의 남과 여의 그 성에 대한 장벽도 허물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것을 허물면서 그 다음에 추구해야 될 것은 그 자유자로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었다라고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이번 주에 나누는 것은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라는 권면과 함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 그래서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라는 권면과 함께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는 예배자로서 변화된 마음의 상태를 즉 완전한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그 삶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므로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그러므로는 어떤 뜻이죠? 이게 라지컬하게 얘기하면 컨클루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앞에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다음 내가 결과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되게 중요했었습니까? 이 말이 우리 인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됐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데카르트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데카르트는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네. I think therefore I am. 네. 제가 유일하게 잘 외우는 영어 구절입니다. 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therefore I am. 나는 존재한다. 네. 이 한마디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생각을 통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구나. 요즘 이 말을 인용해가지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I walk therefore I am. I am. 나는 걷는다. 그러므로 나 존재한다. 예, 산티아고로 걷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아시죠? 네. 저도 언젠가 한번 걸어가고 싶어서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거기 그렇게 걸으면서 자기를 이렇게 리플렉션하는 시간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걸으면서 존재한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이런 걸 많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I think therefore I am 이 말을 또 받아서 자기의 대어포로 삼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 존재가 완전할 수 있다라는 걸 고백했던 사람이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 살도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이 미쳐 그 아이가 열이 나고 이런 걸 체크하지 못해가지고 눈을 잃고 그다음에 귀에 청각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말을 잘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설리반이라는 선생을 통하여서 조금씩 조금씩 회복이 되었지만 이 헬렌 켈러가 자기의 삶이 내가 갖고 있는 이 핸디캡이 전혀 핸디캡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이 이 데카르트의 이 맥심이라고 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면서 이 헬렌 켈러가 깨달은 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부족한 것이 내 존재를 규정해 주지 않는구나. 내가 보지 못하는 거, 듣지 못하는 거, 말을 똑바로 하지 못하는 거 이것이 내 존재를 규정하지 못하는구나. 이만큼 대어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에게도 대어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변환점, 대어포.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대어포에 대해서 그러므로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준이한테는 대어포가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없지만 벌써 나타났다. 대어포 갖고 있어요. 기억나는 거. 그러므로 내가 뭐 때문에 갑자기 내 삶이 바뀌었다. 아직은 옮기고 아직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대어포 나는 자학생이었어 이런 거 있잖아. 선수 이미 공부 잘하고 있어. 또 있어. 아빠가 너에게 이미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대어포 나는 뉴빈. 나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안 돼? 선준이 어그리했어요. 이 대어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얘기할 때 그러므로가 어디서부터 그러므로냐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통칭해서 그러므로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에 하나님의 뜻에 합할 수 없는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1장부터 3장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태생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의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도 율법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여러 가지를 받았지만 너희들조차도 하나님의 의를 도달할 수 없어 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물며 율법을 갖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아 너희들은 너희의 본성 자체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 사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해. 그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이야기하셨다. 아브라함아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 이미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아담이 갖고 있는 본성으로는 너희를 의롭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참으로 의롭게 할게 라고 로마서 5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때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때에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께 반역한 자였고 약한 자였고 그 다음에 적군이었고 너희가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너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며 너희를 사랑함을 내가 확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러므로가 굉장히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므로라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의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사건과 무슨 연결이 있냐? 그걸 설명하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정말 중요한 얘기하죠. 이거는 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사망,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무엇이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그 권한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포에어가 되게 하신 거예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포에어. 네. 공동 후견인, 네.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러한 것을 받고 난 사람이라면 그러므로 이렇게 받았다면 그러므로 오늘 여기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라?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의 육체를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바치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의 의미는 개념화시키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했다면 이제 12장 이후로는 이제는 프랙티컬하게 너희 이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며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했다면 이제는 12장 이후로는 이제는 justification, 너의 성화로운 삶이 어떻게 되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그러므로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준이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고마워. 이런 내가 이제 질문을 자꾸 해서 좀 미안하기도 한데 다음부터는 교대로 앉았으면 좋겠어. 선준이가 이해가 잘 돼요. 네, 이 왜 그러므로가 그렇게 중요한지. 그러므로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이 다 변화되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의 이제는 변화된 삶을 하나님 살아가시는 게 그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배자로서 삶입니다. 예배자로서 삶. 중요한 거는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머물러도 안 된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죠? 하나님과 예,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땡깡만 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12장부터 이후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그 은혜를 통해서 누구와 누구 저와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땡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 땡깡 써도 안 돼요. 이제 네, 땡깡을 하나 요구하지 않으시고 헌신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요구하시는 자리가 그곳입니다. 그것이 곧 예배자의 자리.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어디에? 변화산에 올라가시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그게 제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예수님, 전 이곳에 그냥 머물고 싶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이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으니 예수님, 제가 그냥 이곳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여기 너무 좋으니 같이 머물자.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영광 가운데 같이 머물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안 된다? 어디로 가라? 세상으로 내려가야 된다. 변화산에서 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뉴스 아이들이 우리 브라이슨이 열심히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기록한 거를 잘 우리가 리마인드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침에 일어났다면 점심 때 학교 가서 친구들과의 교제 가운데 이 예배의 삶이 있기를 바란다. 우리 다시 아이들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우리 축복을 하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얘들 삶 가운데 그러므로의 인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 그러므로를 통하여 자기 인생을 정립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공부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자리에 그 마음을 더욱더 크게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불러보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예배의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예배는 뭐 경배하다 뭐 이런 뜻이죠. 원래 그렇죠? 예를 갖춰서 경배하다. 뭐 한글말로 한다면 그럴 텐데, 원래 이게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특별히 헬라어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는 프로시큐네오라는 단어와 하나는 라트레이라는 단어거든요. 프로시큐네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거는 정말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이거는 샤하라고 해서 히브리어에서 정말 모든 그 복장이나 이런 규정을 갖춰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처럼 주일날 되면 드레스업 코드를 딱 하고 와서 그 다음에 이런 순서를 착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라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행위를 프로시큐네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와 말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 라트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라트레이는 삶의 예배예요. 이 원래 라트레이라는 단어는 에베드라고 해서 히브리어에서는 에베드가 종의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봉사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어디서 사용하냐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모든 일을 할 때에 뭐 불을 지핀다든가 떡을 갖다 놓는다든가 그다음에 촛불을 킨다든가 그 안에서 청소를 한다든가 모든 행위 자체를 할 때 에베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때 라트레이라. 그게 실질적으로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렇게 형식적인 우리 포멀한 예배가 있고, 하나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재미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어디 단어를 사용했냐면, 프로시케네오라는 형식적인 예배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라트레이를 사용하고 있대요. 우리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예배. 근데 예수님은 이 얘기를 쓰지 않으시고, 참 재미난 건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깨발었다 라고 얘기할 때는 라트레이를 쓰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형식의 예배를 쓰였어요. 프로시케네오. 예수님께서는 이쪽이 좀 더 강조가 되셨던 것 같고, 오늘 사도 바울은 물론 이쪽도 강조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삶에 들어가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예배의 삶으로 승화시켜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 예배가 어떻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고, 굉장히 이게 사실 특권이거든요. 이 예배라는 것 자체가.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이 예배 중에, 왜 이것이 특권이냐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특권이에요. 성령 하나님 없는 분들은 예배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온전하심을 깨닫는 자만이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영원한 생명을 경험한 자만이,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에 자기가 거하고 싶어하는 자만이 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거하고 싶지 않은 자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이 예배 참석하고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가 두려운 거죠. 피하고 싶고. 또 네 번째는 이 예배드림이 우리의 특권 되는 것은 피조물로서. 피조물로서. 우리는 지어진 존재예요. 지어진 존재이지만 이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아, 여러분 모르시면 사실은 이 젊은 사람들한테 권유하고 싶은 게 있어요. 콘서트를 가요. BTS 콘서트를 가든 블랙핑크를 가든 가셔야 돼요. 네, 안 되면 가요 무대라도 가셔야 돼요. 거기 가서 자기가 그 노래에 흥청치면서 내가 변화된 자리를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그래 봐야 아 이게 내가 예배 가운데 변하는 것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변화가 없다. 아직 좀 멀으신 것 같아요. 한 발짝 당구고 두 발짝 같이 안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창조주의 눈을 가서 창조주의 마음을 갖고 창조주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 예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을 들어가면 우리는 없어지는 시간,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흘러가는 이 시간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 이터널 타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거 경험하죠.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 되고 그 가운데 세상이 다 사라지고 온전히 주와 나만 남는 그 경험, 예, 엑스타시를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썩어질 땅의 시간과 공간을 썩지 않을 하늘의 시간과 공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썩어질 땅의 땅과 땅의 시간과 공간을 썩지 않을 시간과 공간으로 바꾸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고 사셨습니까? 예배가 그런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네. 굉장히 맨날 우리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고 예배드려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존전 앞에 간다는 걸 알지만 그 존전에 들어감으로 해서 무엇이 바뀌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노시현 집사님에게 커피 한잔 마시러 또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마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막 말하면 안 되지만 제가 원영보 집사님 같이 초대해서 네, 같이 이게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 공간이 저희가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알 수 없지만 그 공간이 저희가 들어가는 순간 그 공간이 썩어질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시간 공간이 아니라 그때서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으로 바뀌는 썩지 않는 시간 공간이 바뀝니다. 그 장소로 모이는 그곳이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곳이 예배 장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사라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이 영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과 뜻을 저희가 갖게 되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하여 썩을 생명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썩지 않을 생명, 이 영원한 생명 그것을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예배 드리는 게 대단한 특권입니까?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이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서 썩을 것에 자꾸 눈두지 마시고 썩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썩지 않을 영광에 참여라고 저에게 부르신 거고 그것을 사용하라고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자꾸 사용하지 않고 묵혀지고 있어요. 썩을 것을 내딛고 해야 됩니다. 네. 내딛고 하세요. 네. 썩을 것을 묵혀지지 마시고 사용하셔서 그걸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이런 특권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쫙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준 거예요. 이 특권에 참여할 수 있는 자 누구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 예. 내가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자, 예. 스스로 하나님과 내가 원수인임을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원수입니다. 내가 고백하고 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붙들기를 하나님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오늘도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권을 가진 자 중에 정말 중요한 건 이 예배에서 핵심은 또 누가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열린 예배라는 말을 그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한 20년 전에 열린 예배를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열린 예배가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초청해갖고 예배 드린다고 열린 예배가 된 거잖아요. 우리 오픈 예배라고. 근데 사실 이 예배란 말은 그 사람들에게 쓸 수는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뭐 제가 그걸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용어로 써요. 다른 용어를 사용해 있는 거예요. 열린 예배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예배가 아직 뭔지 모르니까. 네, 그분들은. 네. 뭐 동의가 되세요? 네, 동의가 되시면 다행입니다. 그거 갖다 열린 예배로 반대해서 막 목사님 그렇게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에게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예배라는 말이 원래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배의 감격이란 우리가 실수 없는 죄에 대한 속죄에 대한 감사에 있으며 예배의 감격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며 또 이 창조주와 창조주의 시간과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감격이기도 합니다. 이 예배의 감격은.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그렇다면 이 예배에 참여하는 자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몸을 사용하라고 하는지 첫 번째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몸 연약한 이 몸은 결국 유혹과 죄의 원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유혹과 죄의 원천 중에 이 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 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에서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해요. 우리 육신을 통해서 죄의 정욕이 넘쳐났고 그걸 통해서 사망을 맺는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 이 몸을 불복시키지 않으시면 죄의 유혹에 빠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통로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죄의 유혹에서 죽여야 하는 나의 이 정욕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정말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몸이 한편으로는 예배자의 몸으로 거룩함도 추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속해 있구나 이런 것을 꼭 아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 몸이 드리는 것을 뭘 의미하냐면 전 인격의 실체를 가지고 전인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전인이에요. 전인.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나 영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할게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인에 대한 구원입니다. 전인에 대한 구원. 로마서 8장 11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23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한시가에서 양자될 곳, 곧 우리 몸의 속량, 구속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구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옳은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몸에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또 하나는 우리의 몸이 연합되어서 하나의 기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으로서.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머리를 통해서 여러분 자체가 하나의 몸으로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프면 사실 우리가 같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이 1907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길선주 목사님, 그 당시 장로님이었지만 길선주 목사님이 산양형 교회에서 자기가 어느 날 한 1500명, 2000명 정도 되는데 숫자 다 다릅니다. 1500명도 되고 2000명도 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설교를 하면서 갑자기 고백을 한 겁니다. 무슨 고백을 했냐?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한 게 내 친구가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가 재산이 많이 있는데 그 재물을 자기에게 정리를 부탁했습니다. 그럼 정리를 부탁한 거예요. 친구가. 너무너무 친한 친구가. 근데 자기 아내는 이 재물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정리해서 아내에게 좀 넘겨주다. 이런 유언을 받고 그 일을 행했는데 자기가 그 일을 다 행하고 난 뒤에 다 하고 난 뒤에 100원을 자기 수수료로 뗐다는 거예요. 100원. 100원 정도. 그 당시에 100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겠어요. 뭐 그게 한 뭐 100불 뭐 지금 식으로 하면 약간 뭐 더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큰 돈이 아니에요. 큰 돈이 아니고 나머지 돈을 다 준 거예요. 수수료로 뭐 조금 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 큰 죄로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뿐만 아니라 제가 도와드렸던 그 남아있는 미망 그 내 여자친구 친구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내 죄로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온 회중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슬픕니다 라고 합니다. 나 때문에 온 회중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나의 안타까운 아픔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교회가 개인개인으로 모여있는 게 아니라 개인개인이 모여서 하나의 몸된 유기체라는 걸 알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희생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저 혼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교회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몸으로서 희생제사 드리기를 정말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몸과 관련해서 저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뭐라고 쓰여있냐면 산재물로 드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산재물. 옛날에 재물은 어떻게 드렸냐면 지금 모르시면 그냥 정육점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그 제사장들이 고급 정육사였어요. 고급 정육사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갖고 가면 그냥 기가 막히게 포를 뜨는 겁니다. 부위별로. 예, 뼈 다 발려가면서 살찌는 거 다 그냥 뭐 이쪽에 뭐 이게 아롱사태 이쪽은 예, 내가 이빨이 이쪽은 좋아하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거를 다 분류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를 뜬다는 거 정말 각을 뜨는 거예요. 근데 그 재물들을 한 번만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면 끝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살아서 계속해서 재물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서 계속해서 살아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핍박을 받을 때 한 번만 하고 내가 핍박만 당했으니까 나는 끝났어. 내 할 일 끝났어.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핍박을 받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힘들어요. 이게 성화의 과정인데 이게 뭐냐. 제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가장 힘들었어요. 한 번 죽고 나서 끝나는 거 아니죠. 아니 그때 알고 봤지. 죽은 게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십자가에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매일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거지. 이 부분이 정말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죽은 사람에게는 또 죽는 게 없구나. 한 번 죽으면 끝나는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계속 죽는 거지. 내가 온전히 한 번에 죽었으면 끝나는 문제를 계속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 계속 십자가에 나를 죽이시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죽은 사람에게 또 죽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살아있으니까 죽는 게 힘든 거죠. 십자가에 또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의 죄를 내게 바라시는데 이렇게 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적 측면에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부정적 측면에서 하나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 예배의 삶, 성화의 삶을 위해서 중요한 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조를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는 세상을 한마디로 악한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악한 세대라고. 사도 바울은 악한 세대라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조와 철학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의 철학과 사조의 근거. 아까 처음에 우리가 데어포를 얘기할 때 데카르트 이야기했잖아요. 데카르트의 핵심은 I think, therefore I am이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고 나는 존재한다. 이 생각하는 나가 세상 철학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생각을 하되 누구를 근거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근거로 생각하는 걸 끊고 나는 I think myself. I think about myself. 내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I think from myself. 나로부터만 생각을 하게 돼. 그게 세상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가 예레미야를 지난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토요일날 참석하신 분 알고 토요일날 제가 밴드에 올린 분 다 아시겠지만 거기 보면 우상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기록했잖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새벽 6시 반에 와가지고 졸려 죽겠는데 이렇게 이게 진지하게 우상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제가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는 형상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우리는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 창조물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리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있게 하고 난 뒤에 피조물 전체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우상은 뭐냐면 이 피조물을 갑자기 사람이 의미를 두고 피조물을 갑자기 신의 권한에 뒀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이.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우리 30년 전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뭐라 합니까? 정한수라고 해서 깨끗한 물을 떠다가 물을 갖다가 바치잖아요. 그리고 그 나무에 뭔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할머니 하면서 바치지. 왜 그럽니까? 거기에다가 사실 그 나무는 그냥 나무죠. Tree is just a tree. But we just give meaning to a tree. 나무에게 그 의미를 주는 거죠.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 놀라운 능력 중에 그게 놀라운 능력인데 우리는 창의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언어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놀라운 능력을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을 뭐라고? 이 사유를 우상의 가치로 만드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나무면 나무고 메탈이면 메탈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한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다 뭘 집어넣습니까? 나의 욕망, 디자이어를 집어넣는 거죠. 그게 우상이에요.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을 집에 와서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이 너무 잘 기억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썩을 영광을 썩지 않을 것과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피조물의 영광과 바꿨다라고 로마서 1장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상의 시발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 으로부터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의 생각을 가져야 therefore I am이 원래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람으로서 사람으로부터 내 생각을 정립하고 사람의 뜻으로부터 내가 투영하는 그 욕망으로부터 나를 정립하면 나는 I'm not이 나는 존재해서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갖고 있는 맹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있네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대한 설교사로 불리는 요한 크리스토프는 우리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이 악한 것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그 눈이 한 제사가 될 것이다. 악한 것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그 눈이 제사가 될 것이다. 예배가 될 것이다. 두 번째, 그는 계속해서 혀로 야비한 것을 말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한 재물이 될 것이다. 세 번째, 크리스도는 또 말하기를 손으로 죄를 행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그 손은 번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도 붙이기를 그러나 더하라.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니 더하라. 그 외에도 선을 위해서 자신을 능동적으로 개입해서 사용하라. 그 손은 구제를 하는 데 사용하고 입은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고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데 써야 하며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오감을 통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제사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 이렇게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세 가지에서 왔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마음에 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기도하시고 그 사람 위해서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리고 한번 이런 트라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산보를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좀 더 움직이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가 싫다고 하지 않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면 안 되죠. 인격적으로 우리 대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인은 절대 합리적인 것 이상이고 인격적인 것 이상입니다. 절대 뭐 비합리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인격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는지 근데 그를 위한 나의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것을 내놓는 시간도 물질도 내 영혼에 있는 내 취미생활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근데 그렇게 한번 한 주간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이 다음 주에는 내가 이 예배자의 삶을 내가 그와 함께 누려봤는가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할 필요는 없고요. 한 주간 지나면서 이렇게 부부 간에 얘기하셔도 좋고 친구 간에 얘기하셔도 좋고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로만 예배제가 아니라 정말 내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나에게 실행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게 되며 피조물인 인간이 썩을 세상에서 썩지 않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피조물된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으로 바뀌는 것과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진리와 소원에 의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배 은혜임을 기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죽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수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부름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높임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와 선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선함을 행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선함과 진리를 행하는 그 모든 장소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의 장소가 되길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썩을 지체로 있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썩지 않음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산 제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